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자, 10월입니다. 미 동부에서는요, 이제 밖에 나가보면은 이 아침 저녁으로 얇은 외투를 걸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눈에 띄고요. 또 거리의 가로수도 조금씩 단풍으로 옷을 갈아입을 채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 동부는 가을로 접어드는 분위기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10월부터 또 미국인들은 팔을 걷어올립니다. 이 독감 백신을 맞는 계절이거든요. 보통 매년 10월부터 독감 백신을 맞기 시작하는데요. 독감 시즌이 다음 해 5월쯤 끝나기 때문에 이 백신의 효력을 계산해서 이 시기부터 맞는 거라고 하네요. 코로나 백신 접종에 대한 소식이 매일 전해지기 때문에 이 백신이란 단어에 피로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으실 테지만은요. 오늘은 질병을 예방할 목적으로 미리 맞는 일반 백신의 신기술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두 명문대학교 공동연구팀이 이 백신 신기술을 개발했는데요. 약물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맞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내용을 보면은요. 주사기로 약물을 직접 투입하는 주사기 백신이 아니고요. 이 마이크로 니들,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바늘이 여러 개 꽂힌 아주 작은 패치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몸에 붙이면 약물이 피부로 스며드는 그런 백신인데요. 그런데 이 3D 인쇄 기술로 생산한다고 해서 더욱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3D 인쇄 방법은요, 이 3D 3차원 인쇄 방법이란 얘긴데, 바로 물체를 아주 똑같이 복제하는 3차원 인쇄 기술입니다. 물건의 속부터 밖까지 아주 똑같이 복제하는 첨단 기술이죠. 작은 물건에서부터 주택까지 활용되는 기술인데요. 그런데 이 기술을 백신에 적용했고 성공한 겁니다. 미서부 스탠포드대와 남동부 노스캐롤라이나대 채플힐의 방사선과 공동연구팀이 연구와 개발에 성공한 내용이 미 국립과학원 회보에 실렸습니다. 스탠포드대 방사선과 연구팀의 성명문을 보면은요, 이 3D 백신 패치는 면역 반응이 10배 이상 높은데요. 이 반고체 형태의 약물이라서 체온에 녹고 이 약물이 녹으면서 미세한 침들을 통해 몸으로 들어갑니다. 주의 실험을 통해서 주사 접종 방식보다 적은 양으로도 같은 면역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네요. 또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약물이 적게 들어가니까 생산량도 같은 값에 비해서 더 많겠죠. 또 신속한 배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저온 저장이 필요가 없고요. 주사기가 필요 없으니까 혼자서도 백신 투여가 가능해지는 등 소위 게임 체인저 신기술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주 미세한 바늘이기 때문에 통증이 없다는 점도 눈에 띄네요. 이번 기술로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백신, 또 독감, 홍역, 간염 바이러스 백신 등과도 접목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현재 코로나 백신인 이 화이자, 모더나와 같은 RNA 백신을 칩으로 만들기 위한 상용화 연구에 착수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독자들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또 VOA 이야기 미국사, 미국 내 탈북민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10월 첫 번째 순서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Trick or treat. 미국에서는 매년 10월 31일 할로윈 축제가 열립니다. 어린이들이 유령이나 괴물 분장을 한 채 집집마다 사탕을 얻으러 다니는 미국의 대표적인 축제 중 하나죠. 사탕과 초콜릿 등 간식을 받는 trick or treat 놀이를 하는데요. 지난 22일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밤에 사탕, 초콜릿 등을 받으러 가는 것을 자제하고 대신 집에서 온라인 파티를 즐길 것을 권장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밀집되거나 고함을 지를 가능성이 있는 귀신의 집에 가는 것도 삼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신 CDC는 과자 봉지는 사전에 준비해 아이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길가에 두거나 온라인으로 코스튬 컨테스트를 개최하는 것을 제안했었죠. 이런 가운데 CDC 국장인 로셸 월렌스키는 어린이들이 올해 안전하게 할로윈 게임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붐비는 할로윈 파티에 꼭 갈 필요는 없지만 우리 아이들이 소그룹으로 트릭 워 트리먼트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밝힌 건데요. CDC는 주의사항에 따라 사탕을 나눠주는 것도 안전하다고 밝혔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노출에 대해 15분 이상 감염된 사람의 2m가량의 거리에 안에 있는 것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손 씻기를 하고 또 사탕을 주고받을 때 사람들과 짧은 시간을 지킨다면 괜찮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텍사스주 사형 집행. 미국의 사형 집행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deathpenaltyinfo.org에 따르면 2021년 현재 미국의 50개 주 중에 24개 주가 사형을 집행하고 있고 23개는 사형 제도를 폐지했으며 3개 주는 주지사에 의해 사형 집행이 일시 중단되거나 연기하고 있습니다. 1976년 이후로 미국에서 1,527건의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주 차원에서 계속해서 죄수를 처형하고 있지만 연방정부는 2003년 이래로 사형 집행을 자제해오다 2019년 7월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연방사형소에 대한 사형 집행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한 이후 2020년에 11월 기준으로 8명의 수감자가 연방사형 집행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사형을 집행하는 주요 방법으로 한 가지 약물을 사용하거나 두세 가지를 섞어 사용합니다. 마취제나 진정제를 사용하며 일반적으로 브롬화 판크로늄과 염화 칼륨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수감자를 마비시켜 심장을 멈추게 합니다. 플로리다 수감자인 마크 에세이는 2017년 8월 처음으로 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혼합하여 처형됐었죠. 그 밖에 엘라베마나 플로리다, 켄터키,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버지니아주에서는 일부 사형 집행에 전기가 사용됩니다. 그러나 미국은 사형 집행 제도에 대한 찬반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더 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과 사형수에게도 인권이 있으며 무고하게 형벌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 사형 집행 시 사용되는 독극물이 사형수에게 고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입장의 타당성은 모두 입증이 된 만큼 그야말로 각 주에 맡길 수밖에 없는 제도인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의 보수 성향이 뚜렷한 텍사스주가 30년을 대기 중이던 사형수에게 28일 독극물에 의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1991년 31살과 33살의 형제를 휴스턴 지역에서 죽인 죄로 릭 로드스라는 이름의 사형수는 사형 판결을 받았죠. 주거 침입 강도죄 복역 중 가석방된 지 하루도 안 된 로드스에게 형제가 살해된 것입니다. 피고인의 변호사들은 앞서 다른 항소심에서 여러 차례 헌법적 권리 침해 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로드스는 휴스턴 범죄 전에 플로리다주와 아이오와주 그리고 텍사스주에서 강도 혐의로 유죄 판결로 복역했었는데요. 살해된 형제 중 한 명은 정유소에서 화학기사로 일하면서도 피아노를 치고 음악계 진출을 꿈꾸고 있었고 다른 형제는 예술가였습니다. 로드스의 사형 집행으로 올 들어 텍사스주에서 세 번째 사형이 집행됐고 미 전역에서 여섯 번째 사형 집행이었습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라디오 매거진 VOA 방송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많이 본 뉴스로 한반도 소식 정리해보는 독자의 선택입니다. 이번 주에도 이조은 기자 함께합니다. 자, 이번 주에는 또 독자분들께서 어떤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까요?
네,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관한 미국 국무부 고위관리의 발언인데요. 북한이 28일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으로 단거리 미사일 한 발을 발사한 데 대한 발언이었습니다.
네, 어떤 발언인가요?
네, 김모이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수석 부차관보는 28일 애틀랜틱 카운슬과 한국국제교류재단이 공동으로 워싱턴에서 주최한 행사 기조연설에서 미국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들을 우려하며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익 수석 부차관보는 이러한 발사들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북한의 이웃 국가들과 국제사회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들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며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며 그렇기에 미국은 계속 특히 한국과 일본 등 동맹과 파트너, 역내 평화와 번영 정착에 관심이 있는 나라들과 긴밀히 협력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길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이 그동안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밝힌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모이 수석 부차관보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미국의 최우선순위라며 이를 위해 외교적 해법을 지향하는 세밀히 조정된 실용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이 수석 부차관보는 미국의 대북 접근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바이든 정부는 2018년 미북 싱가포르 선언과 남북 판문점 선언,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 등 과거 합의를 토대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이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북한에 직접 접근했으며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며 이러한 토대 위에 미국은 북한 협상장으로 와서 각자의 의도와 우려를 논의하고 어떠한 진전이 가능할지 탐색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대해 대북 제재를 이행할 것을 계속 추구할 것이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이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게 국제적 감시 기준에 맞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지지할 것이라며 이는 비핵화 진전과는 관계없다고 밝혔습니다.
예, 북한은 최근 미사일 발사를 놓고요. 미 국무부의 고위관리 첫 발언인 것 같은데 마크 램버트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도 같은 행사에 참석을 해서 얘기를 했네요.
네, 램버트 부차관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현재 일각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미국이 북한과 대화할 의사가 없으며 미국의 관여에 조건이 있다는 오해가 있다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는데요. 미국은 언제 어디서나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하겠다고 각급에서 밝혔지만 북한이 아직 응답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아울러 미국이 2018년 미북 싱가포르 선언과 남북 판문점 선언을 지키겠다고 분명히 밝힌 점은 미국이 북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요, 북한이 28일 발사한 미사일이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공개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 대외관연 조선중앙통신은 29일 국방과학원은 28일 오전 자강도 룡림군 도양리에서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8형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첫 시험 발사라면서 처음으로 도입한 엠퓨라된 미사일 연료 개통과 발동기의 안정성을 확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엠프라는 액체 연료를 주입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기술을 뜻하는데요. 미사일 발사 직전 연료를 주입하는 시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기존 주입식 액체 연료 공급 방식보다 신속한 발사가 가능합니다.
네.
조선중앙통신은 능동 구간에서 미사일의 비행 조종성과 안정성을 확증하고 분리된 극초음속 활공 비행 전투부의 유도 기동성과 활공 비행 특성을 비롯한 기술적 지표들을 확증했다며 시험 결과 목적했던 모든 기술적 지표들이 설계상 요구에 만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면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에 8차 노동당 대회에서 개발을 하겠다라고 공언을 했던 새 무기 체계인데 현재 이 무기 개발이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는 건가요?
네, 실전 배치까지는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 군 당국은 재원 분석을 토대로 북한의 신형 미사일이 개발 초기 단계라고 평가했습니다. 음속의 5배 이상 속도로 코스를 바꿔가며 활강하는 게 특징으로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이 개발했고 현존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요격이 불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습니다. 보통 마하 5 이상의 속도를 낼 때 극초음속 미사일로 평가하는데 미한 정보당국에 탐지된 속도는 마하 3 안팎에 머물러 개발 초기 단계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또 현재 미한 연합자산으로 탐지와 요격이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초기 단계를 넘어 완성된 극초음속 미사일이 실전 배치되면 이 같은 평가도 달라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북한의 잇단 담화 발표, 또 무력 시위가 뭐 번갈아서 이어지고 있는 양상인데 자,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런 행보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을까요?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북한이 유화적 담화를 내놓은 뒤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앞으로 있을 대미 협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위기 상황을 만들어낸 뒤 상대방이 양보하면 외교적 관여를 제한하는 북한의 전형적인 협상 수법이라는 지적입니다. 로버트 매닌 전 국무부 선임 자문가는 28일 VOA에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명의로 지난주 이틀 연속 유화적 담화를 내놓은 뒤 사흘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정치적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북한의 행태는 정치적 수라며 북한의 유엔 주재 대표가 유엔에서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며 연설하던 시점에 미사일을 발사한 건 우연이라고 보지 않으며 작은 위기를 만들어 바이든 행정부에 자신들이 원하는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 보려는 전형적인 행태라는 겁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한미 특전사령부가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개한 훈련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죠?
네, 주한미 특전사령부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3일 미 공군 특전사대원들이 캠프 험프리에서 작전 임무를 완벽히 수행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일부 한국 언론은 이날 공개된 훈련 사진에 대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 후 참수부대를 투입해 군사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낸 것으로 분석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그런데 주한미 특전사령부의 김차토 공보관은 24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 훈련은 참수훈련이나 참수작전 또는 참수부대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티크나이프로 명명된 이번 작전은 특수전술항공병 부대와 개인의 준비태세를 극대화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는 겁니다. 차토 공보관은 이 훈련이 매년 진행된다며 특전사 대원들이 한국의 독특한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1년 전에 계획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참수작전과 타격훈련이라는 표현은 한반도에서 있었던 훈련의 가치나 목적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대상을 목표로 한 훈련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차토 공보관은 특히 이번 훈련을 통해 목표로 삼은 개인이나 메시지는 없다며 미 특전사령부는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교육을 공유하고 있고 모든 정보가 한글로도 번역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또한 특전사 대원들이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에 자주 사용되는 기술에 대한 훈련을 몇 주 동안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훈련은 특전사 대원들이 서로 다른 환경에서 그런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일 뿐 아니라 준비태세 강화와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이 보내드리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한국 제1야당이죠. 국민의힘 의원단 대표단의 방미 소식이 있었죠.
네, 한국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영국 주재 북한 공사 출신 태영호 의원을 포함한 의원 대표단이 지난 23일 워싱턴의 한 호텔에서 미국에 망명한 북한 노동다 39호실 고위 간부 출신 이정호 씨 가족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북한 인권 문제를 정치나 이념, 이익 차원이 아닌 인류 보편적 차원에서 다뤄야 남북이 공동 번영하고 한반도 평화도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한국 정부하고 여당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책이 북한의 실질적 인권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이번 방미 의원들은 다른 입장인 거죠?
네, 이준석 대표는 이날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 문제에 대해 이중잣대를 적용한다며 이 점이 크게 우려돼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뿐 아니라 홍콩의 민주화 위기, 중국의 신장 위구르족 인권 탄압, 미얀마 사태 등 여러 인권 문제들에 대해 한국 정부가 국익을 구실로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네.
특히 북한 인권 문제의 경우 한국 정부는 2019년부터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도 불참하고 있는데요. 태용공원은 이날 VOA에 유엔이 현대사회 어떤 국가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인권 문제가 자행되고 있다고 평가한 북한 인권 문제가 한국에서는 외면받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미 정부의 중요성을 알리고 협력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면담에서 미국에서 북한 인권운동을 하는 탈북민하고 민간단체의 대표가 참석했죠.
네, 이정호 씨의 자녀로 비정부기구와 유튜브 등을 통해 미국에서 북한 인권운동을 하는 이현승 씨와 이서연 씨,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에 그레그 스칼라투 사무총장도 참석해 견해를 밝혔습니다.
네.
이정호 씨는 특히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인도적 위기에 대해 한국과 미국 정부 등 국제사회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책임 문제를 강하게 제기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엔 안보리에서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네요.
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7일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CTBT를 주제로 개최한 고위급 회의에서 북한이 21세기에 핵실험을 한 유일한 나라라는 직간접적인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기구 CTBTO의 로버트 플로이드 사무총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CTBT는 채택 이후 25년 동안 핵실험 금지라는 강력한 규범을 만들고 유지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카미스 이즈미 유엔 사무차장 겸 군축 고위 대표도 이날 연설에서 핵실험 금지 규범은 냉전 이후 가장 어렵게 얻은 소득 중 하나이며 CTBT 덕분에 이 규범이 오늘날까지 존재한다고 강조하면서 유일하게 한 국가만이 이를 위반했다고 꼬집었는데요. 나카미스 대표 등 유엔 측은 이날 북한을 직접 명시하지 않았지만 일부 이사국들은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며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은 북한이 지난 15일 안보리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하고 2006년 이후 6차례 핵실험을 강행한 사실을 언급하며 북한의 계속되는 불법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카리오키 유엔 주재 영국 대사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한다며 북한의 국제사회와의 대화를 재개하고 CTBT에 서명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북한에서 열린 암호화폐 컨퍼런스에 참석한 혐의로 체포된 미국인 버질 그리피스 씨가 전격적으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미국 뉴욕 남부 연방검찰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리피스 씨가 이날 법원에 출석해 자신에게 적용된 국제긴급경제권한법 위반 공모 혐의에 대해 위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북한 평양에서 열린 가상화폐 컨퍼런스에 참석했던 그리피스 씨는 같은 해 11월 미 수사당국에 체포됐으며 이후 변호인을 선임해 법적 공방을 벌였습니다.
네, 독자의 선택 이번 주 주요 소식들을 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조은 기자였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미국 내 여성 언론인들과의 대담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생활 밀착형 보도 캐서린 버지스 기자를 지난해 12월 오종수 기자가 대담 나눴습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 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시간입니다. 저는 오종수입니다. 미국에는 주요 도시마다 해당 지역 사회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보도하는 신문사와 방송사들이 있습니다. 주민 생활에 꼭 필요한 실용적 정보들을 전달한다는 점에서 이런 지역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 지역 당국의 관련 행정 조치들이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지역 매체들이 바빠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역 신문에서 활동 중인 기자를 초대했습니다. 테네시주에서 발행하는 커머셜 어필의 캐서린 버지스 기자인데요. 지금 바로 이야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VOA 한국어 방송 청취자들께 자기소개를 해주실까요?
My name is Catherine Burgess. I'm a reporter at the Commercial Appeal in Memphis.
제 이름은 캐서린 버지스입니다. 멤피스에 있는 커머셜 어필 소속 기자입니다. 커머셜 어필은 테네시주 3대 신문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테네시주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인구 밀도가 낮으면서 땅이 동서로 넓게 퍼져 있다는 점입니다. 멤피스, 내슈빌 같은 주요 도시들이 지리적으로 멀찍이 떨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지역 언론이 강하게 발달했습니다. 일일 발행부 수 만 부가 넘는 신문이 10개나 됩니다.
그럼 지역에 밀착한 보도활동을 하겠네요. 거기서 주로 어떤 부분을 취재하십니까?
I'm currently covering county government and religion along with whatever other topic gets thrown my way.
저는 정부 담당 기자입니다. 하지만 지역 언론 특성상 연방 정부를 취재하는 일은 드물고요. 주로 카운티 정부에서 결정하는 사항들을 독자들께 전합니다. 어느 때보다 지역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졌어요. 코로나 사태 때문입니다. 주민들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사업체 운영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주 정부에 있으니까요. 그런 정책을 실제 집행하고 단속하는 것은 카운티 정부입니다. 따라서 시시각각 달라지는 관련 행정 조치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게 정부 담당 기자로서의 제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 방역 목적으로 음식점은 몇 시에 문을 닫아야 한다. 체육관에는 몇 명 이상 못 모인다. 이런 게 자주 바뀌어요. 실생활에 필요한 이런 정보들을 독자들께 제대로 알려드려야 합니다.
언론인이 되겠다고 결심한 계기는 뭔가요?
I actually grew up overseas in Phnom Penh, Cambodia, where my father worked in anti-human trafficking.
어린 시절에 외국 생활을 했어요.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기구에서 활동하셨거든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세상에 참 이해하기 힘든 일들, 인신매매 같은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세상에 알리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구상 어딘가에서 아직도 인신매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런 일이 발생하게 만드는 사회 구조도 이해를 못하고요.
그래서 그런 사실을 알려야겠다는 사명감을 느낀 겁니까?
So I found myself as a little girl trying to explain human trafficking to people who thought it didn't exist. And I quickly realized that I wanted to play a role in explaining important issues to people and that if people didn't understand these issues, they couldn't go about correcting these issues.
그렇죠. 이 세상에 인신매매 같은 부정한 일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 이렇게 알려야 할 의무와 책임을 느끼게 됐어요. 부조리가 존재하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면 앞으로도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피해자들은 영원히 고통받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조리들을 밝혀내는 기자가 돼야겠다고 마음먹은 겁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언론인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좋았던 일과 나빴던 일은 뭔가요?
There have been many best moments in my career. One of the best, I think, was when I had worked on the same story for over a year. It was a story about water contamination.
좋았던 일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쓴 기사 때문에 주민들의 생활 환경이 나아지는 걸 볼 때 정말 행복합니다. 예를 들어 몇 년 전에 수돗물 오염에 관한 기사를 쓴 적이 있어요. 주민들이 마시는 물이 각 가정에 공급되는 과정에서 수도관 정비 미흡 같은 원인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성분이 스며들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오랫동안 기획하고 어렵사리 탐사해서 작성한 특집 기사였어요. 그런데 기사가 나가자마자 반향이 엄청났습니다. 몰랐던 사실을 알게 해줘서 고맙다는 독자들의 전화와 전화 우편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관계 당국에 항의하는 여론이 커졌습니다. 결국 주 정부가 나서서 문제를 시정하고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관한 예방 조치까지 시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야말로 주민 생활에 밀착한 지역 언론의 순기능이 나타난 사례네요.
It was an overwhelming moment and really made me see that journalism can have an impact.
맞습니다. 저로서는 정말 벅찬 경험이었고요. 지역 언론이 주민 생활에 얼마나 강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실감한 사건이었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몇 차례 더 있었어요.
언론계에서 활동하면서 여성이라서 겪은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I don't think I've had any personal difficulties because I am a woman, but I know that's not the case for everyone.
여성이라는 이유로 개인적 어려움을 겪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 경험을 일반화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언론계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 남성에 비해 차별 대우를 받는 여성이 아직 많이 있으니까요. 저한테 지금까지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앞서 양성평등을 위해 노력하신 선배 여성 언론인들 덕분입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저 같은 젊은 세대가 지금처럼 활발하게 취재, 보도 활동하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럼 언론계 전반적으로 볼 때 보도 내용이나 취재 인력 배치 등의 양성 균형이 어느 정도 맞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Well, I just mentioned the studies that show men in U.S. media do generally outearn women and also hold the majority of leadership roles in newsrooms.
보도 편집국의 간부나 언론기관 고위 경영진은 아직도 남성이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자료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요. 양성 균형이 크게 안 맞는 실정이에요. 취재와 편집 실무를 맡은 기자들 사이에서도 남성을 우선 대우하는 풍조가 아직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전에 일하던 신문사에서는 부장급 이상 보직 간부가 전원 남성이었습니다.
이제 언론 자유 이야기를 해보죠. 미국 사회의 언론 자유도를 1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면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I'm not sure where to put it on a scale of 0 to 10. But the United States certainly has some very strong press freedom.
어떤 숫자로 점수를 매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언론 자유가 매우 강한 나라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어릴 때 경험한 캄보디아와 비교하면 이 점은 분명해요. 특히 미국 사회가 특별한 것은 수정헌법 1조에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못 박아뒀다는 사실이에요. 헌법에 따라 하위 법규에도 다양한 언론 자유 보장 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겁니까? 앞으로 10년 뒤엔 어떤 모습일 거라고 기대하세요?
Oh goodness. In 10 years, I hope to remain in journalism. This is a tough time to be in journalism.
10년 뒤 내 모습이라. 일단 언론계에서 살아남아야 할 것 같아요. 지금은 언론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이니까요. 사람들이 온라인 활동에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짧은 영상 중심으로 미디어 판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공들여 취재한 길고 진지한 활자 중심 기사에는 뉴스 소비자들의 손이 잘 안 가요. 저도 기자로서 어떤 모습으로 변해야 할지 고민해봐야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북한에서 BOA를 듣는 분들을 포함한 세계인들에게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에 관해 어떤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Press freedom is something that is so essential to a strong country, especially with covering government.
언론 자유는 강한 나라가 되려면 꼭 필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정부 담당 기자 입장에서 보면 정부 당국의 활동을 면밀히 감시하는 언론 역할이 그 지역 사회와 국가를 강하게 한다는 걸 매일 확인합니다. 양성평등 측면에서도 언론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남녀 어느 한쪽의 시각에서만 언론이 보도하면 그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 비뚤어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남자들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언론이 명확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오늘은 테네시주 지역신문 커머셜 어필의 캐서린 버지스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비유의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1920년대 미국 25번째 시간입니다.
비유의 이야기 미국사 제44부 1920년대 미국
1920년대 전후 흑인들이 인종차별로 고통받고 있을 때 미국 여러 도시에서 인종 문제 폭동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시카고 인종폭동은 1920년대를 전후해서 벌어진 인종폭동 가운데 최악의 하나로 꼽히는데요. 그 발단은 한 흑인 소년의 죽음에서 시작됐습니다. 백인들이 해변에서 수영하고 있을 때 흑인 소년 한 명이 작은 보트를 타고 백인들이 이용하는 해변 한쪽으로 들어섰습니다. 이때 몇몇 백인들이 흑인 소년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흑인 소년은 백인들이 수영하는 해변에 갔다는 이유만으로 돌을 맞고 목숨을 잃었는데요. 소년이 물에 빠져 익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흑인들은 극도로 분노했습니다. 순식간에 흑인 폭도들과 백인 폭도들이 거리로 뛰어나와 서로 싸웠고 폭동은 2주 동안 계속됐습니다.
시카고를 비롯해서 여러 도시에서 인종폭동이 이어졌지만 북부와 서부 지역으로 흑인들의 이동은 계속됐습니다. 흑인들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적어도 남부에 살던 때보다는 더 나은 삶이길 바랐습니다.
흑인들이 오랜 삶의 터전인 남부를 떠난 이유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였습니다. 남부에서 흑인은 경제적으로 일어설 기회가 적었고 인종차별이 심했고 무엇보다 백인이 흑인을 무시하고 혐오하는 상황이 일상처럼 아주 흔했습니다. 고향에서 평생 백인에게 차별당하고 억눌려 살 수 없었기에 흑인들은 더 나은 삶을 꿈꾸며 고향인 남부 시골 농장을 떠나 북부 도시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도시에서의 삶도 힘들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시에 정착한 흑인들은 여전히 가난했고 생활 환경은 열악했습니다. 사는 건 더 고되고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북부에서 만난 백인들 역시 남부 백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도시 백인들은 겉으로는 아닌 척 드러내놓고 차별하진 않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여전히 흑인들을 멸시했습니다. 도시 백인들은 끔찍한 인종폭동을 일으켜 흑인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꿈을 안고 남부를 떠났던 수많은 흑인은 새로운 지역에 정착해 사는 것이 절대 쉽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일부 흑인들은 북부 도시에서 겪은 인종차별 경험에 관한 글을 썼습니다. 이들은 남동부 시골은 인종차별이 공개적으로 겉으로 드러나 있지만 북부 도시는 속으로 더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인종차별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남부의 공개적인 인종차별을 북부의 비밀리에 자행되는 인종차별과 서로 맞바꾸었을 뿐 흑인들은 미국 남부와 북부 어디를 가든 차별과 폭력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았습니다.
흑인들은 인종차별에 대해 몇 가지 다른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일부 흑인은 1900년대 초 유명한 흑인 지도자 부커 워싱턴의 사상을 따랐습니다. 부커 워싱턴은 노예제도가 폐지된 뒤에도 흑인들이 여전히 차별받고 가난에 시달리던 때에 흑인 사회의 교육과 경제력 향상을 위해 일생을 바쳤습니다.
부커 워싱턴은 1856년 4월 5일 버지니아주 프랭클린 카운티의 한 농장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담배 농장의 백인 농장주였고 어머니는 부엌일을 하는 흑인 노예였어요. 부커 워싱턴은 노예 해방이 선언되고 웨스트버지니아 광산에서 일하면서 처음으로 글을 읽고 쓰는 법을 배웠고 18살 때 버지니아주 햄턴의 한 학교에서 정식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학교는 노예였던 흑인들과 자녀들에게 전통적인 교과 과정 외에도 목공과 벽돌공, 양재 같은 다양한 실업 과목을 가르쳤어요. 부커 워싱턴은 이 학교가 자신에게 꼭 필요한 학교라고 확신했습니다. 흑인들이 노예 수준에서 벗어나려면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800km가 넘는 거리를 걸어서 햄턴에 갔습니다. 돈이 없어서 학교 청소일을 하며 독하게 공부를 마쳤어요.
부커 워싱턴은 교육을 통해 자신의 삶을 개선했습니다. 1856년생인 부커 워싱턴은 노예로 태어난 흑인의 마지막 세대로서 흑인들의 목소리를 강력히 대변했습니다. 부커 워싱턴은 다른 흑인들도 모두 교육을 받고 깨우칠 수 있길 바라면서 평생 교육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부커 워싱턴은 1881년 엘라베마주에 신설된 흑인 사법대학인 터스키기 전문학교 초대 학장으로 부임했습니다. 부커 워싱턴은 흑인 교사를 양성하는 학교를 급속도로 성장시키면서 더 적극적으로 흑인 교육 사업에 뛰어들었는데요. 남부 백인들이 모이는 국제행사에서 흑인으로는 역사상 처음으로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 내용이 신문에 보도되면서 하루아침에 전국적으로 유명해졌고 미국인들은 흑인 최초로 국제회의 무대의 강연자로 선 부커 워싱턴의 연설에 환호했어요. 부커 워싱턴의 노력으로 백인 자선사업가들은 흑인 교육에 재정적인 후원을 보냈고 1900년에는 전국 흑인기업연맹을 결성해 경제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부커 워싱턴은 남부의 흑인들을 위한 공립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실제로 남부 여러 주의 흑인들은 노예 해방이 선언된 뒤에도 민권과 경제활동, 교육에서 심한 차별을 받았습니다. 부커 워싱턴은 1915년 59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대학에서 일하며 흑인들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부이오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비오의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이번 시간에도 만나실 텐데요. 미 시카고에 거주하는 해나 김 씨와의 지난해 인터뷰 내용입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아, 인생 들어보시죠. 시카고에 정착하고 미국에서의 첫 번째 직업으로 시작한 손발톱 전문관리 미용사, 네일 아티스트. 해나 김 씨는 일에 대한 의미를 찾고 흥미를 갖게 되면서 이 일을 자신의 사업으로도 확장시켜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전하게 된 것이 네일 테크니션 라이센스.
주중에 10시간 일하고 저녁에 공부해서 자격증 받으신 거네요. 자격증을 딱 봐서 보통 이게 타이틀 달라지잖아요. 레벨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 가게 같은 거는 그 라이센스가 엄청 중요하고 라이센스에 따라서 또 PA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 차이가 많지만 한국 가게는 그때 제가 딸 때까지만 해도 예, 라이센스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좀 차이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다지 별로 차이가 없거든요. 그냥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뿐이고 별로 라이센스가 있다고 해서 그걸 보지 않고 경력에 따라서요. 경력에 따라서 예, PA가 달라지거든요.
라이센스를 따시고 난 다음에 그 PA가 뭐 갑자기 달라지진 않으셨어요?
아니요. 라이센스가 있어서 달라진 게 아니고 그 경력이 있어서요.
자격증을 따고 난 후 기술적인 지식으로 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해나 씨.
그냥 제가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터득했던 것보다 학교에서 터득한 내용이 더 많고 또 거기에 제가 손님 서비스를 하면서 더 좋은 반응을 가져왔었고 그래서 마음이 많이 흐뭇했죠. 예,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하루하루 노하우가 쌓였고 생활의 안정도 잃었습니다. 고객들이 주고 가는 봉사료인 팁은 늘 비슷한 수준이지만 기본급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초보 시작을 할 때 제가 35불에 시작을 했다면 그때는 몇불 받았으니까.
그러면 그 정도 지나면 생활의 안정은 다 이루어진 거네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1년 돼서부터도 그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1년 돼서 제가 몇불까지는 안 올라갔어도 80, 90까지는 올라갔어요.
지역의 소비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이지만 해나 씨가 말하는 손발톱 전문 관리실 기술자들의 수입 구조는 이렇습니다.
이 네일 가게는 빨리 올려줘요. 근데 그게 올라가고 나서부터는 그게 별로 차이가 없어요. 기본 기술자하고 초보하고 맨 처음에 초보 때만 그렇고 그 초보 때 중간 초보를 지나서부터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계속 조금씩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어느 정도까지 100불까지 올라가면 거기에서부터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손발톱을 관리하는 기술자들이 서로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기술자마다 실력 차이가 나서 기본급이 올라가는 시기가 빠르거나 늦을 뿐 결국 어느 시점이 되면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서비스 자체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닌 만큼 업주가 지급하는 기본급은 일정 수준에서 고정되기 때문입니다.
경력에 따라서 더 나은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경력이 낮은 데에 따라서 같은 잡이지만 못하는 사람이 있고
15년 동안 북한에서 바느질을 했던 해나 씨는 손재주가 있었는지 일정 수준의 기술에 이르는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았고 지금은 7년차 베테랑급 네일 아티스트. 하루 10시간 꼽아 고객들의 손과 발을 관리해주는 해나 씨는 이 일을 하면서 알게 된 또 다른 흥미로운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 제 같은 경우는 미국 사람도 왜 하나같이 다 똑같아요. 좀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머리가 다 샛날하고 눈이 동그랗고 코가 크고 입이 크고 아 어떻게 생겼는지 도무지 구분을 못하겠더라고. 이름도 너무 기억하기 힘들고 그래서 처음에는 손님을 기억을 못했는데 손발을 보고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얼굴하고 이름에 이렇게 딱 너무 비슷비슷해서 이게 남질 않아 머리에 남질 않아요. 근데 손발을 보면 기억을 하거든요.
얼굴과 이름은 잊어버려도 손은 기억할 수 있었다는 해나 씨. 손을 보면 사람이 보인다고 말하는데요.
자체를 보면은 그렇거든요. 손발을 보면은 아 많이 알아서 저처럼 많이 아픔을 그 병적인 이렇게 그 관절 같은 부분을 아는 사람들은 손이나 발이 관절이 많이 클 거고 커서 보기에도 안 이쁘고 또 그런 분들을 보면은 아 이때까지 많이 아프면서 살았구나. 또 많이 들어야 되고 스킨이 들어야 되고 또 캘리지가 많은 사람들 보면은 아, 이 사람들은 운동을 많이 한 사람들이구나 많이 걷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걸 보게 되고 또 집안일을 많이 해서 이게 손이 거칠어진 사람들 보면 아, 집안일을 많이 하네 아이를 많이 키운 사람들이네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 그 손님 또 와서 나한테 와서 왔을 때는 손님이 얼굴 기억 못해도 손님 손을 꺼내놓으면 아, 이 손님이 전번에 내가 했던 손님인데 기억하는 거예요 얼굴보다도 예 얼굴보다도 손발 보고 더 기억을 하거든요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이렇게 해나 씨는 미국에서 처음 갖게 된 직장에서 자리를 잡았고 재정적인 안정도 잃어가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2014년 시카고로 이주해 탈북 남성과 가정을 꾸린 해나 씨는 예기치 않은 시련을 겪게 됩니다.
아, 제가 미국에 와서 5년째 될 때 제가 제일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정말 미국에 온 제 자신에 대해서도 다 후회를 하게 되고 정말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저 자체에 대해서도 너무나 후회감을 느끼고 정말 좌절감에 빠져서 정말 죽고 싶은 생각도 하게 됐었고 정말 죽는 게 제가 아니라면 성경에도 그런... 모든 거 그냥 일도 다 접게 됐고 공부도 다 접게 됐고 정말 우울증에 빠져서 하루하루 진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단 하루도 내 앞날에 정말 기약이 없고 오늘 하룻밤 자고 나면 내일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전혀 그런 기약이 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
어렵게 자격증도 땄고 조금만 더 고생하면 내 사업도 할 수 있을 거란 희망을 갖고 살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결혼 생활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던 겁니다. 해나 씨는 미국에 온 지 5년 만에 찾아온 인생의 큰 파도에 삼켜진 심경으로 아무 희망과 기력도 없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태국 난민 수용소에서 알게 된 신의 존재도 부정하고 싶었다고 말하는 해나 김 씨.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란 존재도 없다고 제가 미국에 와서 5년 동안을 교회를 다녀봤지만 매일과 같이 뭐 매주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성경 말씀을 들어보고 이런 적은 없지만 그 5년이란 동안을 그래도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저는 전혀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지질 않았어요. 그때는 제가 그 힘든 시간을 겪을 때는 하나님도 안 계시는구나. 하나님 있다는 건 다 거짓말이고 교회라는 것도 나가봐도 내 마음을 드러낼 데는 없고 누가 들어줄 사람도 없고 나같이 똑같은 상황을 겪어온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에 나가서 얘기를 해봤자
탈북 이후 남편과 생이별하고 중국으로 팔려가 강제 결혼을 해야 했던 해나 김 씨. 미국에서 같은 처지의 남성을 만나 사랑받는 아내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싶었던 만큼 당시 해나 씨는 그 어떤 희망도 남아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 해나 씨에게 한 한인 여성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해나 씨는 그 여성이 찾아오고 난 후 자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10월 한 달도요,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